계시록 12장 1절에서 2절에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좀더 자세히 보았지만 이 여자는 교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구약과 신약의 모든 하나님 백성들을 다 포함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오늘도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의 교회는 언제부터 시작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처음 자기 형상으로 아담과 이브를 지으심으로 첫 교회가 세워졌고요. 구약에서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이스라엘, 로 교회를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구원을 성취하시고 성령님을 부어주신 오순절 날부터 이제 천국 교회의 현실이 성취된 모습으로 세워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의 교회를 가리키는 여자와 그 아들의 현실을 이제 처음 어디에서부터 볼수 있냐 하면은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이 창세기 3장 15절부터 잘 보세요. 오늘 본문과 너무 닮아 있죠. 오늘 본문 말씀처럼 여자가 나오고요. 그 후손이 나와요. 그 후손인 아들이 이 말씀에도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여자와 그 아들의 원수로 큰 용이 나오는데 그큰 용의 또 다른 이름이 옛 뱀이라고도 하고 마귀, 사단이라고도 불리우죠. 그런데 창세기 3장 15절에도 똑같은 내용이 나와요. 여자와 여자의 후손의 원수로 누가 나오나요? 아담과 이브를 미혹했던 뱀이 나오는데 그가 바로 사단이었고 큰 용이고 그 사단과 사단의 후손이 여자와 여자의 후손, 그즉 아들과 원수가 될 것이라고 알려주셨어요. 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 계시록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구원 역사가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의 그 여자는 하나님 백성들을 낳는 여자를 가리키고 있고 그 끝에 참 후손으로, 참 아들로 누가 오시는 거예요? 참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참 여자의 아들로. 그래서 그 말씀이 이제 구원 역사 속에서 계속 이어져서 약속이 성취되어 오다가 예수님 때에 먼저 성취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때가 참에 즉,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성취되는 때가 이제 찬 거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시는데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시는 거죠. 여자의 아들로. 그 여자의 아들은 아무 여자의 아들이 아니라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하신 그 여자의 아들로 태어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그 여자의 아들이 꼭 예수님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는 여자에게서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이어오는 말씀을 보면 그 여자의 아들들이 또 있는 것을 보여주세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읽었는데 그 뒤에 4장 5절에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자, 참 여자의 후손 대신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에게 아들의 영을 부으셔서, 성령님을 부으셔서 우리 성도들도 여자에게서 난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들이 되게 하십니다. 그 참 아들 대신 예수님 안에서. 그래서 이것을 다 종합해 보면 이 계시록 말씀이 풀어진다는 거죠. 여자는 교회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손은 예수님과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은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고요.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여자와 여자의 후손을 두실 것인데 또한 사단과 사단의 후손을 있게 하시어 그 둘 간에 전쟁이 있을 것을 알려주시죠. 그러나 결국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깰 것이라고 하시고요. 사단은 그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만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도 궁극적으로는 어디에서 성취가 되죠? 여자의 후손과 사단과의 싸움,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깨고 그 사단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리키는 말씀이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사단의 머리를 깨고 완전히 승리하셨고요. 사단은 예수님을 상하게 했지만 예수님께서 그 모든 고난과 사망에서부터 부활하시고 천국 영광에 이르십니다. 그리고 사단을 심판하시고 지옥으로 보내시죠. 바로 이 복음을 창세기 3장에서부터 여자와 여자의 후손의 약속, 그리고 옛 뱀과의 싸움을 통해서 알려주셨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도 여자와 여자의 후손이 나오고 큰 용과의 싸움을 통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복음이 창세기 3장부터 아담과 이브가 타락한 이후부터 시작되어서 이후에 이 복음의 약속을 따라 구원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구약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 여자의 참 후손이신 예수님이 오시는 날을 기다리는 역사였고, 그 참 여자의 후손이 오시기까지 그 아들을 가르치고 증거하는 많은 여자의 후손들을 예표와 그림자로 태어나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구약의 구원 역사였다는 거죠. 그들이 다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삭, 그리고 이삭의 아들인 야곱, 야곱의 열두 아들들, 그들을 통해 세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 다 여자의 후손들을 가르치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때에도 사단의 백성들을 가르치는 이방 족속들과의 끊임없는 전쟁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참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잠깐 고난을 받으셨지만 사단의 머리를 깨고 승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 성도들을 여자의 후손들로 부르시고 여자의 후손들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성령님을 부어서 부으시고 세우신 이 땅의 교회들, 그리고 그 교회에 속하게 하신 우리 성도들은 바로 여자와 그 후손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자와 그 후손들인 이 땅의 교회와 우리 성도들 삶에는 사단과 사단의 후손들과의 영적 전쟁이 계속해서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사단의 머리를 깨고 승리하게 하실 것이지만 잠깐 고난과 핍박을 함께 받게 하셨다는 것도 알려주세요. 사단이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 아들들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지만 결국 우리 여자의 후손들이 사단의 머리를 깨고 승리 영광에 이를 것을 알려주십니다. 로마서 16장 20절에 놀라운 구절이 있죠. 로마서 16장 20절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 발 아래에서 사단의 머리를 깨고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연합되어 예수님의 승리에 이미 참여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창세기 3장의 여자의 후손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도요, 여자의 아들은 예수님만 아니라 예수님과 더불어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고 천국 백성들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되어 예수님과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교회와 그 교회의 지체들인 우리 성도들, 우리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이 창세기 3장 외에도요, 구약에서 교회를 여자로 말씀하시는, 그리고 그 교회에 속하게 하신 백성들을 여자의 아들들로 말씀하시는 여러 구절들이 나와요. 먼저 이사야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4장 1절. 이사야서 54장 1절.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자, 지금 이 구절은 이사야서에서 무엇을 알려주냐 하면은요, 장차 이방인들까지 하나님 백성들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될 메시아 왕국에 대한 약속, 그 메시아 왕국의 현실을 알려주고 있는 내용인데 이렇게 표현하세요. 먼저 남편이 있는 여인은 구약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옛언약의 백성들이 속한 이스라엘을 가리키고 있고요. 홀로 된 여인은 구약에서는 언약 밖에 있었던 이방인들이 속한 곳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홀로 된 여인의 자식들이 나올 텐데 남편이 있는 여인의 자식들보다 더 많을 거라고 하세요. 더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즉 이방인들까지 언약 축복을 받고 여인의 여자의 후손들로 하나님 아들들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되는 때가 올 거라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시작되는 새 언약의 때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기서도 교회를 여인으로 표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사야서 54장 5절에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그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땅의 하나님이라고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래요. 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중에서도 구원하실 자기 백성들의 남편이 되시고 그들과도 언약을 맺으시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많은 자녀를 낳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영적인 자녀들이죠. 구약처럼 이스라엘의 육체적인 자녀로 교회를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 중에 예수님 안에서 영적인 자녀들을 계속해서 나아가시며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지금 우리 교회를 가리키는 거죠. 이 땅에 새 언약의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자와 그 아들들로 표현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교회를 여자로 비유하여 말씀하시는 구절이 있죠. 갈라디아서에서 아까 읽었던 4장을 계속해서 보면은요,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2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28절에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로로 타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이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방금 읽은 구절하고 다 연결이 되죠. 우리가 이 말씀을 이 구절을 자세하게 한 구절 한 구절 풀어지는 않겠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뭘 알려주시냐면요, 구약과 신약의 교회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그런데 두 여자를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두 여인들을 통해 아들 둘을 낳았죠. 이삭은 아내 사라로부터 낳은 약속의 아들이었고요. 이스마엘은 여종 하갈을 통해 육체를 따라 낳은 아들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약속의 아들을 낳은 여자가 바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요, 우리 어머니라고 하세요. 천국교회를 가리키는 모습이었다는 거죠. 천국교회에 속하게 될, 천국교회가 낳을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 아들들을 가르치기 위해 사라와 누구죠? 이삭을 예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천국교회를 가르쳐 어머니 혹은 자유하는 여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낳은 아들들이 바로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 약속의 아들들로 거듭난 우리 성도들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푸는 거예요. 그렇죠? 이 구약의 사건들을 통해 여자와 그 약속의 아들, 그것을 뭐 예수님으로도 풀었지만 천국교회에 속한 우리 성도들로 푸시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연결해 보면 지금 계시록 12장에 여자에게서 나음을 입은 아들은 바로 예수님과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과 교회라는 것을 다시 알 수 있다는 거죠. 특별히 계시록 12장에서 계속해서 보시면은요, 그 여자와 아들이 1260일 동안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에서 광야에서 살아가요. 우리 말씀드렸죠? 1260일.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재림까지의 교회 시대, 말세를 가리켜서 1260일이라고 하시는데,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교회를 세워 하나님 예비하신 이 교회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살아가게 하신 우리 모든 성도들을 가르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교회가 있고 데오빌로 교회가 있고 여러분이 지금 이 데오빌로 교회 안에 속하여 한 몸을 이루어 하나님의 자녀로 아들들로 살아가는 것, 오늘 본문의 여자와 그 후손들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17절을 보시면, 계시록 12장 오늘 보면 17절 마지막 구절을 보시면 이 아들들을 가르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들이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알려주세요. 계시록 12장 6절하고요 1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교회에 속하여 정말 이 하나님의 양육함을 받고 이 교회 안에서 1260일 동안 보호하심을 받고 살아가는데 이 사단이 분노하여 그 남은 자손들,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아들들과 싸우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고 싸우고 있고 최후의 싸움을 준비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과 교회를 가르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을 증거하며 하나님을 순종하는 삶으로, 예배의 삶으로 이 싸움을 싸워나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여자에 대해서 보면 이 여자의 모습을 12장 1절에서 어떻게 보여주시느냐. 교회라고 말씀드렸죠? 교회의 모습을 어떻게 보여주시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12장 1절에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먼저 보시면 이 여자가 해를 옷 입고 있대요. Sun, 해를 옷 입고 있고 그 발 안에는 달이 있다. Moon. 그리고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쓰고 있다. 12 stars. 이 여인, 왜 이 땅의 교회를 이렇게 해로 옷 입고 발에 달이 있고 머리에 12별의 관을 쓰고 있는 여인의 모습으로 보여주시는 걸까요? 이것이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이러한 해, 달, 또 머리의 관의 표현은 순결하고 아름다운 사랑하는 신부에 관한 표현이에요. 이와 같은 표현이 어디 나오냐면요, 아가서에 나와요. 아가서에 그 신랑이 사랑하는 신부를 바라보고 그 신부의 혼인 예식을 위해 아름답게 치장한 모습을, 너무나 사랑스러운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가서 6장 10절에 아침 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우리 아가서는 잘 알지만 솔로몬이 사랑하는 신부인 술람미 여인을 가리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너무나 사랑하고 정말 아름답고 그 자기 신부된 여인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해같이, 달같이. 예수님께서도 자기 신부된 교회를 바라보실 때에 이렇게 바라보신다는 거죠. 해같이 맑고 순결하고 달같이 아름다운 모습, 그리고 그 혼인 예식을 위해 신부에게 신부의 관을 씌워주십니다. 주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으시고 주님의 의로 옷 입혀주셨기 때문에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순결하신 신부로, 아름답고 정말 사랑스러운 신부로 교회를 표현하시고 사랑하심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무나 사랑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신부의 모습이 또한 신랑 되신 예수님의 모습과도 같아요. 우리가 예전에 본 적이 있는데요. 계시록 1장 16절에 가면 예수님의 얼굴도 해와 같이 힘있게 비추는 모습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신부도 예수님의 형상으로 옷 입고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모습이라는 거죠.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시고요. 또 머리에 쓴 12별의 관은 물론 신부에게 쓰여주신 거룩한 관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예수님 안에서 교회의 왕된 영광을 보여주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왕되신 면류관을 쓰고 계시는데 그 면류관을 자기 신부인 교회에게도 씌워주시는 거예요. 12별은 예전에 우리가도 살펴본 적이 있는데요.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를 대표로 하는 모든 하나님 백성들을 가리키는 거죠. 즉 우리 예수님의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별처럼 빛나며 예수님과 함께 왕의 권세를 예수님의 보좌에 앉아 함께 누리게 하셨음을 보여주십니다.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은 이러한 영광의 현실, 축복의 현실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계시록을 보면은요, 이 여자와 대조되는 또 다른 여인이 나와요. 계시록 17장으로 가면 음녀라는 여자가 나옵니다. 그 음녀의 또 다른 이름은 바벨론. 마치 사단의 신부와도 같은 이 죄악 세상을 가리키는 거예요. 사단의 교회예요. 사단의 교회는 이 죄악 세상, 그리고 음녀. 예수님의 교회는 정말 사랑하고 아름답고 순결한 여인. 이렇게 대조해서 계시록에서 보여주세요. 이 음녀는 세상의 보화로 치장하고 있다. 온갖 구하는 것이 세상, 그리고 가증한 물건들과 음행의 더러운 것이 그 안에 가득하다. 하나님이 없고 온갖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사단의 교회의 모습. 그렇다면 이 세상 죄인들은 바로 이 음녀에게서 나온 아들들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분별하여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여인에게서 나온 아들들인가? 누구에게서 나선 누구에게 속한 아들이요 후손들인지를 분명히 분별하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된 교회에 속해 있는 아들들입니까? 아니면 이 세상 음녀가 가리키는 이 악한 사단의 신부된 세상에 속한 아들들입니까? 이것을 분명히 분별하고 우리가 속한 곳이 어디인가를 분명히 깨닫고 거기에 속한 아들들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뒷부분으로 가면 바벨론에서 나오라! 음녀의 아들 된 삶에서 나와 예수님의 신부된 교회에 그 여인의 아들들로 살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예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고 아름답게 바라보시는 순결하고 거룩한 여자인 천국 교회에 속한 아들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닮아있고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해와 달과 별과 같이 아름답고 순결하고 왕의 권세를 예수님과 함께 누리는 교회의 이 땅의 현실이 어떠한가요? 계시록 12장에서 그것을 보여주십니다. 계시록 12장 6절에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 교회가 예수님의 사랑하는 신부들이 광야에서 도망하는 현실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에서 그 아들들을 양육하며 살아가요. 지금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현실이 이렇다는 거죠. 고난 중에 교회를 세워 그 안에서 하나님 자녀들을 세워가고 양육해 가는 것. 그리고 13절과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12장 13절과 17절에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17절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교회가 박해를 받고 사단과 그 후손들이 전쟁을 벌이려고 준비하고 있다. 또한 계시록 12장 4절에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교회가 해산의 고통으로 낳은 하나님 자녀들을 사단은 삼키려고 하고 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의 현실이 이러하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랑하지 않으셔서 이러한 현실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사랑하시고 끝까지 지키실 것이지만 이러한 고난과 시련과 핍박의 길을 가게 하시고 우리를 더욱 순결하게 하시며 천국 영광에 이르게 하세요. 왜? 예수님과 하나 된 신부거든요. 예수님이 가신 길을 함께 가게 하십니다. 그러나 최후 승리는 우리 교회와 그 아들들의 것이라는 거죠. 사단이 끊임없이 교회와 성도들을 삼키려고 하는데 다 실패해요. 오늘 보면 5절에 보시면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먼저 여자의 아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려가게 하십니다. 13절에도요. 사단이 교회를 박해할 때에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를 주시어 피하게 하시고요. 사단이 물을 토하여 강물로 교회를 삼키려고 할 때에는 오히려 땅이 입을 벌려 그 강물을 삼키게 하시어 교회를 건져주십니다. 그리고 17절에 사단이 최후 전쟁을 벌이려고 여자와 그 자손을 둘러싸며 멸하려고 하는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17절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그런데 이 결론을 계시록 20장에서 보여주세요. 계시록 20장 9절에서 10절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사단과 그 후손들이 사방으로 성도들과 교회를 둘러싸고 우리를 멸하려고 삼키려고 하지만 결국 다 실패하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불을 내리시고 그들을 지옥불에 던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리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려가게 하실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 재림의 날에 임할 궁극적인 현실이지만 그 전에도 성도의 삶은 이렇다는 거죠. 끊임없이 사단이 고난을 통해 핍박을 통해 시련을 통해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멸하려고 할 것이지만 피할 길을 주시고 하나님이 믿음을 지키고 건지어 주셔서 어떤 현실 속에서도 천국 영광으로 하나님 보좌 앞으로 데리고 올려가실 거라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최후 승리 영광은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의 것임을 분명히 바라보며 하늘로 불려 올려지는 날까지 예수님의 순결하고 아름다운 신부로 살아가라.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아들들로 살아가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알려주시는 것이 계시록의 말씀이에요. 교회는 어떤 고난과 핍박이 있든지 끝까지 인내하며 해산의 고통을 통해 하나님 백성들을 나아가고 양육해 가라. 예수님이 주신 지상명령과 같죠. 복음사역입니다. 교회는 또 교회를 세워가고 성도들을 낳아가며 양육하여 예수님의 신부들로 하나님의 아들들로 세워갑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이 사명을 이루다가 가는 겁니다. 연세가 드신 분들도요, 뭐 젊은 사람만 이 사명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하며 이 사명에 함께 참여하여 가는 거예요. 우리 대우빌로 장로교회, 다시 사명을 굳게 할 때입니다. 우리의 삶만 돌아보다가 우리의 인생이 끝날 수는 없잖아요. 교회에 주신 사명, 지금 교회의 지체로서 나에게 주신 사명, 다시 돌아보시고요. 기도하면서 이 대우빌로 교회가 세상 끝날까지 더욱 주님의 교회로, 아름다운 신부로 주님의 사명을 이루어가며 주님 영광 드러내는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 기도하며 마음을 합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안에서 우리의 복된 현실을 더욱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이기는 삶을 또한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요, 계속해서 12장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이제 큰 용에 대해서도 볼 거고 아들에 대해서도 볼 거예요.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오늘까지는 여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이 땅의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현실이 어떠한지, 우리에게 영적 싸움이 있으며 우리의 대적인 누구인지, 그러나 궁극적인 승리는 우리에게 있다는 것 주님께서 알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며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인내하며 이기는 자들로 천국으로 부르심을 받는 그날까지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온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더욱 굳게 하는 우리 대우빌로 장로교회와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성도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주일에도요, 또 8시 예배, 10시 예배로 또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방역 지침 따라서 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